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자마자 승리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갈릴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우리가 지명에 주의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 계셨는데 광야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떠나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때, 그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때가 찼다고 할 때 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그 때, 그 시간. 보통 이때가 어느 한 때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때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임재하는 그 시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욤은 그날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날은 바로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하욤 그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 특별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도래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때가 차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시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그 때가 찼습니다. 구원의 때가 찼습니다. 은혜의 때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걱정, 근심도 없는 곳, 항상 승리만 있는 곳, 우리 어떤 특별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미국의 통치가 머무르는 곳을 미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통치가 머무르는 곳을 한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좀 특별한 유토피아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아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박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 거는 같은데 아직 임하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만 사실은 지금 처음 부분에 있었던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단순히 아직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진행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완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완벽한 형태로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그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나라의 은혜를 또 한번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들 기쁨들 이 세상의 나라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강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한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완전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큰 성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어디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갔다라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회개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회개가, 그러한 돌이킴의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내용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 사역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찾아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도제 제도의 관행을 아주 깨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학생이 교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찾아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보통 중국 영화 보면 그 도수를 배울 때 항상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승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어렵게 스승을 찾아갔는데도 스승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좋다고 따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자의 직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 비주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좀 힘 있는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부들을 찾으십니다. 이 장면도 우리에겐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힘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부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비주류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택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부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우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어부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것도 선교적인 사명을 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흔쾌히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유디스, 곧, immediately. 오늘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 제가 고기를 좀 더 잡은 다음에요, 제가 좀 더 가족을 좀 더 키운 다음에요, 내가 나중에 좀 사업이 잘 된 다음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곧, you this,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즉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 되게 할 것이야. 사람을 낚는 주부가 되게 할 것이야. 사람을 낚는 사역자가 되게 할 것이야. 주님께서 오늘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때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한날을 살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가치들, 내가 지금까지 아주 죽으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순수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